교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확보했고 다른 한 석도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신문 등은 오늘 막바지로 접어든 조지아주 선거 당국의 개표 집계 상황을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6일 오전 7시 개표가 약 95% 98%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너 후보는 50.6%를 얻어 40.4%의 공화당 켈 레플러 의원을 누르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민주당 존 오스프 후보는 50.19%,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의원이 49.81% 얻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인 워넉 목사는 당선이 확정되면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의 첫 흑인 상원의원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출신인 오소프 후보는 의회 보좌관을 지냈고 올해 33세로 당선되면 최근 40년 사이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기록됩니다. 민주당 후보 2명의 승리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12년 만에 백악관은 물론 하원과 상원에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오늘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열리는 오늘 합동회의에서는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공식 인증합니다. 앞서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선출한 선거인단 538명은 지난달 12월 14일 각 주도에서 투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306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를 획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인증 절차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통과 의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에서 노동당 8차 대회를 개막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될 투쟁과 전진의 대회,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국 통일 위협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 사업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언급해 이번 당 대회에서 대미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합니다. 한국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란 테헤란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현지에 급파돼 양자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권 외교부 1차관도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한국 선박 문제는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기술적인 문제를 논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다루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을 유류 오염 혐의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철강 금속 제조업체 1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란 주요 금속과 광산 회사의 해외 지점 3곳과 이란과 거래한 중국 철강 업체 한 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란 정부의 주요 수익원을 창출하는 일부 경제 분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 13871호에 따라 이번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이 계속해서 테러 집단을 후원하고 국가 정권을 지지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취함에 따라 이란 정권에 유입되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이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일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전염이 우려되기에 안심하고 여행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2020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이 전년도와 비교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이룬 성장이 몇 달 만에 사라진 셈입니다. 국제 항공기 운항은 타격이 더 커서 전년보다 7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여행업계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항공업계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거라고 분석가들은 전망합니다. 한편 2020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분주한 공항은 미국과 중국이었고요. 그중 미국의 애틀랜타, 시카고, 댈러스가 상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광저우가 6위, 청두는 7위, 선전이 8위에 올랐는데요. 중국의 세계 공항이 가장 붐비는 공항 상위 순위에 올라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국 공항들이 빠른 회복력을 보이면서 미국 항공사들 역시 금방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널리 보급되고 있음에도 당분간 국제선 직항편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아시아계 주민사회 현안들을 담당하는 엔도 기자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함경도와 평안도는 아침까지, 황해도는 밤까지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함경 동해안은 3에서 10cm,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는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2도, 신의주 영하 19도에서 영하 1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함흥 영하 16도에서 영하 8도, 청진 지역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딘 마틴의 노래입니다. 마치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것처럼 세상이 빛나 보인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That's Amore 들어보시죠.
that's amore.
Bells will ring,
ding-a-ling-a-ling,
ting-a-ling-a-ling.
And you'll sing Vita Bella,
Vita Bella, Vita Bella. Hearts will play,
tippy-tippy-tay, tippy-tippy-tay,
like a gay
carandella.
Lucky fella,
when the stars make you drool just like pasta fazzle,
that's amore.
That's amore.
When you dance down the street with the cloud at your feet, you're in love. When you walk in a dream, but you know you're not dreaming, signore. Excuse me, but you see, back in old Napoli, that's amore.
Amore,
that's amore.
Amo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주진영 인사 53명을 무더기 체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국경 개방 협정에 서명하면서 외교 관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 380회나 진입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대거 체포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홍콩 당국이 6일 오전에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 53명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체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래 단일 검거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네, 정권 전복 혐의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세 결탁 등 이 네 개 항목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홍콩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예비선거를 치러서 정권 전복을 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선거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홍콩은 지난해 9월에 입법회 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범민주 진영이 이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7월 중순에 먼저 비공식적으로 치른 선거입니다.
범민주 진영은 왜 이 예비선거를 치른 건가요?
네,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범민주 진영은 2019년 11월에 있었던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표 분산을 막고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석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른바 35 플러스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홍콩 입법회 의석이 70석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범민주 진영은 이 예비선거를 통해서 단일 후보들을 내세워서 입법회에서 35석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홍콩 당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투표의 선거에 참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예비선거가 진행됐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을 깨고 뜨거운 열기 속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무언의 항의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50명 넘게 체포됐으면 그중에 알려진 사람들도 많겠군요.
네, 지난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또 다른 주역이자 이번 예비선거를 주도한 걸로 알려진 베니 타이 전 교수를 비롯해서 람척킹, 헬레나 웡, 제임스 토 등 전직 의원 3명, 또 우치와이 전 당대표를 포함해서 홍콩 제1야당인 민주화 인사 적어도 7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인물 가운데 혹시 외국인도 있습니까?
네, 미국의 인권변호사인 존 클랜시 씨도 체포됐습니다. 클랜시 씨는 예비선거에 개입한 정치단체 재무를 맡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또 이날 온라인 매체인 스탠드 뉴스 측에 국가보안법 관련 조사에 협조할 걸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 중 일부는 이미 앞서 체포됐죠?
네, 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오 등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들은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요.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언론인 빙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석은 취소돼서 중범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조슈아 웡 전 데모세스토당 비서장의 집도 수색했습니다.
그럼 예비선거 당시 투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존 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투표한 사람들은 체포 대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 많은 체포를 할 거라고 말해서 앞으로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검거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내정자가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군요.
네, 블링컨 내정자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홍콩 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시위들 체포한 건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홍콩 시민과 함께 중국의 민주주의 탄압에 반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외교관계 정상화 수순을 받고 있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단교한 지 약 3년 반 만에 다시 영공, 육로, 해로 등 국경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제41회 걸프협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카타르 국왕이 그럼 사우디를 방문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쉐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탄 비행기가 5일 사우디 북서부 고대 사막 도시인 아룰라에 도착했습니다. 양국의 영공 개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카타르 국왕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포옹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왜 단교했던 건가요?
네,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이 4개 나라는 순위파 왕정국가인 카타르가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에 13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단교할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나요?
네, 카타르 수도 도하에 있는 이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 방송의 폐쇄, 그리고 이란과의 협력 금지,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인 무슬림 형제단과의 관계 단절 등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는 이 테러 집단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요구가 주권 침해라고 맞섰고요. 결국 지난 2017년 6월 이들 4개 나라는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걸프협력기구 회원국이 모두 카타르와 단교한 건가요?
아닙니다. 걸프협력기구 회원국은 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포함해서 모두 6개 나라인데요. 이 가운데 쿠웨이트와 오만은 단교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걸프협력기구 회원국이 아닌 이집트가 동참하면서 모두 4개 나라가 카타르와 단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걸까요?
네, 쿠웨이트와 미국의 중재가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당초 사우디의 대카타르 단교 정책을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양측 중재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 고문은 지난해 사우디와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해서 양측을 설득했고요. 양측의 이를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튀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네, 걸프 국가들의 단결과 협력을 환영하면서도 카타르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은 걸프국이 다시 단합하는 걸 간절히 고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의 이 화해 분위기는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카타르 재무장관이 이집트도 방문했다고요?
네, 같은 날 카타르 재무장관이 이집트 수도 카이르를 방문해서 투자와 경제협력 부문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지난해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기록적인 횟수로 진입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의 군용기들이 자국 방공 식별구역에 380회 진입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순헌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의 방공 식별 구역 침범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빈번해졌다면서 큰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방공 식별 구역에 들어갔지만 타이완 영공에 들어간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공 식별 구역은 영공은 아닙니다. 이건 이 국가 안보 목적상 자국의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해서 필요하면 군사상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 방공 식별 구역에 들어가면 보통 상대국 군용기가 출격해서 감시하죠?
네, 맞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해도 타이완 전투기들이 급 출격해서 대응했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기록적인 횟수로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지난해 타이완 전투기가 자주 출격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옌더파 타이완 국방부장은 5일 의회에 나와서 지난해 중국 군용기에 대응해서 자국 전투기가 모두 2972회 출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면 돈이 꽤 드는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옌더파 부장은 지난해 중국 군용기에 대응하는데 약 8억 9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비용이 타이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방공 식별 구역에 자주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네, 서순헌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자국군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고 방공망에 압력을 가하면서 영국 내 활동을 위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이 군용기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을 동원해서 타이완 해협 근처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1996년 이래 타이완에 대한 중국군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당시 타이완 총통 선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타이완 해협 쪽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최근 타이완 해협에서 나타나는 중국군 활동은 미국과 밀착하는 타이완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타이완을 방문하고 또 미국 의회가 타이완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두 나라가 최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압박 목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걸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기적으로 미국 해군 함정이 이 타이완 해협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상원 주도권 확보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5일 조지아주 전역에서 실시된 연방 상원 결선 개표 결과 두 석 가운데 한 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는데요. 나머지 한 석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6일 진행됩니다. 이어서 중앙정보국 CIA가 새로운 채용 사이트를 만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5일 진행된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군요.
네, 조지아주에 배정된 연방 상원의원 두 석의 주인을 결정하는 결선 투표가 5일 주 전역에서 실시됐는데요.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확보한 가운데 나머지 한 석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연방 상원 전체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데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개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우선 공화당 켈리 레플러 의원과 민주당 라파엘 워넉 후보의 대결에서 워넉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99% 개표 상황에서 워넉 후보가 50.6%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현역 의원인 레플러 의원은 49.4%에 머물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표차가 약 5만 3천 표인데요. AP통신과 로이터 등 주요 언론이 워넉 후보를 승자로 확정 보도했고요. 워넉 후보도 6일 새벽 온라인 원격 연설을 통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승리 연설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당신이 누구한테 투표를 했든 나는 상원에 가서 조지아주 전체를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워넉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가정의 12 남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자신이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연방 상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옥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조지아 역사상 첫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 됩니다.
경쟁자였던 레플러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레플러 의원은 패배를 인정하는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선 결과가 최종 인증될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는데요. 6일 워싱턴 DC로 복귀해서 상하원 합동회의 일정에 참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고 공표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의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 다른 한 석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의원과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의 대결에서 민주당의 오소프 후보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99% 개표 현재 오소프 후보가 50.2%, 현역인 퍼듀 의원은 49.8%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표차가 아직 적어서 언론이 승자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신문은 민주당의 오소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석도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직 열지 않은 투표함들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애틀란타 대도시권과 흑인 거주자들이 많은 디캡 카운티 등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오소프 후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측은 6일 새벽 성명을 통해 남은 표들은 정확하게 오소프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남아있다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연방 상원 주도권 확보에 가까이 갔다고 말씀하셨죠?
네. 연방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현재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인데요. 원옥 당선인의 승리로 민주당 의석수가 49석으로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소프 후보마저 승리를 확정하면 50석으로 공화당과 50대 50 동수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한 뒤에 상원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상원의 주도권을 가져가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네, 20일 출범할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힘을 받게 됩니다. 상원은 연방정부 예산심사와 승인 권한 등을 갖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한 코로나 피해보전 추가 지원책 시행과 법인세 인하 철회, 그리고 기술기업 규제 강화 등 정책 등이 우선 뒷받침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정책을 민주당의 의도대로 펼치기 쉽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승리와 함께 하원 다수당 지위도 유지했는데요. 이번 조지아 연방 상원 결선에서 두 석을 석권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결과를 공표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6일 진행되는군요.
네, 6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최종 인증하고 공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예년 대선에서는 좀 형식적인 일정이어서 크게 주목받지를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의사당 주변에 대규모 시위대가 모이는 등 특별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합동회의에서 다루는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지난해 11월 유권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선거인단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는데요.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이 바이든 당선인이 과반인 270표를 크게 뛰어넘는 306표를 얻었습니다. 이 재선에 도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에 머물러서 패배했는데요. 6일 상하원이 합동으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공식 추인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확하고 엉터리인 투표 결과를 의회가 인증하려는 것이라고 6일 새벽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많은 주정부가 주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대선 집계를 연방의사당에 가져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는데요. 만일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직을 얻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네, 대선 결과 인정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는데요. 부통령한테는 엉터리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하원 합동 회의를 주재하는 게 의전상의 관리일 뿐이고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법과 헌법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측근이 밝혔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의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요?
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0여 명과 하원의원 100여 명이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합동회의 절차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NBC 방송은 과거 이 특정 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데 3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일 공화당 측이 주요 경합주 6곳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의가 다음 날인 7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방의사당 주변에 대규모 시위대가 모였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단체 등이 모인 시위대가 5일 워싱턴 DC 주요 지점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합동회의 당일인 6일에는 의사당을 향해 행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연설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요?
네. 다양한 배경과 인종을 가진 요원들을 찾기 위해서 CIA가 4일 새로운 채용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은 관련 성명에서 새로운 웹사이트가 유능한 인재들의 관심을 끌고 역동적인 근무 환경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전 세계를 무대로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미국의 정보기관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됐고요. 각국 정부나 기업, 또 개인 등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각 정부 부처에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또 수만 명의 CIA 요원들은 대외적인 특수공작 업무와 마약 조직 첩보 활동, 그리고 대테러 작전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IA 요원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다고요?
네, 보통 이 CIA 요원들을 떠올리면 미국 동부 명문 대학들인 아이비리그 출신의 백인 남성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2018년 5월에 헤스펠 국장이 취임하면서 CIA 최초로 여성 국장이 탄생했던 겁니다. 또 분석과 작전, 과학기술을 비롯한 5개 부서의 책임자가 모두 여성입니다.
지난 헤스펠 국장 취임 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헤스펠 CIA 국장은 성명에서 자신이 우편으로 CIA 지원서를 보냈던 시절 이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입사해서 국장 자리에 오른 지금까지 헤스펠 국장은 취임 이후 채용의 우선순위를 뒀는데요. 이에 따라서 CIA는 온라인 채용 광고를 하는 한편 이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의 공식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 고용 담당 국장을 처음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CIA가 새로운 홈페이지까지 선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른 연방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 CIA 등 미국 10여 개 정보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정보국이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2019년 회계 연도에 정보당국에 근무하는 남성 요원이 61%를 차지한 반면에 여성은 39%에 그쳤습니다. 또 소수인종 비율은 26.5%였는데요. 전체 연방 공무원 가운데 소수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에 달하고 민간 노동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4%인 것과 비교하면 이 CIA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계 가운데 인종별 비율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카계가 12%로 가장 많았고요. 중남미계가 7%, 아시아계가 4%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장애인 비율은 11.5%였는데요. 미 의회사나 회계감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당국의 여성과 소수인종 그리고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CIA 가장 최근의 고용 현황은 어떤가요?
네, CIA 대변인은 지난해 선발된 신임 요원이 지난 2010년 이후에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장애인을 포함해서 가장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선보인 CIA 채용 사이트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이트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일반적인 연방정보기관 홈페이지와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 여성이나 소수인종의 CIA 요원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요. 국가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배경에 각계각층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글귀가 뜹니다. 또 급여 정보나 지원 조건, 또 채용 과정 등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The Cranberries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나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Dreams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다양한 지역 언론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들도 있는데요. 서부 최대 신문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LA 타임즈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LA 타임즈에서 아시아계 주민사회 현안들을 담당하는 엔도 기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Hi, my name is Ann Doe. I'm a metro reporter at the Los Angeles Time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 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메트로 담당이고요. 주로 아시아계 주민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담당 기자로서 아시아계 주민사회를 주로 취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So I'm writing mainly about how communities and individuals struggle, collide, connect. And in relation to the race issues,
각 커뮤니티와 개인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연대하는지에 관한 기사를 쓰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게 주로 인종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죠. 그 중에서 저는 아시아 출신 인종 집단을 집중 취재하는 겁니다. 언론에 발을 들인 지 딱 28년을 넘겼어요. 그 중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일한 건 8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기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계기는 뭔가요?
You know, I was raised in a newspaper household. My father founded what was the first Vietnamese language newspaper in the U.S. back in December of 1978.
제가 신문사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 최초의 베트남어 신문사 창업자시거든요. 누이비엣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사인데 1978년 12월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야 했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나요?
It was starting out as a weekly, came out every Friday. So after school, we would bundle the newspapers.
처음엔 저희 신문이 주간지로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에 발간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우편 배송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독자 주소가 적힌 쪽지를 신문에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스티커 방식으로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종이에 풀을 붙여서 했었죠. 그걸 다 하고 나면 신문 활자 잉크가 계속 묻어서 제 손이 새까매졌어요. 그렇게 주소를 다 붙인 신문을 우체국에 가져가는 일도 제 몫이었고요. 그러다가 어린이 섹션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기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했던 거죠.
그 베트남어 신문사가 아직도 운영 중입니까?
Yes, it is. Thanks for asking. It's still based in Orange County, California, which is the capital of the overseas Vietnamese.
네,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현재 미국 내 최대 베트남어 신문으로 자리 잡았고요. LA 인근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에 본사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구상에서 베트남 땅 밖에 베트남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베트남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쓰는 이중언어 구사자시군요.
Actually, in my 20s, I left the U.S. to go live in Mexico City for 5 years, and I did intensive language training.
사실 제가 20대 때 멕시코에 살러 가서 5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어요. 당시 현지 언어 집중 과정을 대학에서 수료했습니다. 그리고서 멕시코 일대와 중남미의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했어요. 쿠바를 거쳐서 페루까지요. 그래서 스페인어도 할 줄 알아요. 말하자면 3중 언어를 구사하는 거죠. 제가 태어난 곳은 베트남의 사이공이니까 베트남어가 모국어고요. 영어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배웠고 스페인어를 나중에 익힌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게 취재 보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So I've been very, very fortunate. The two largest minority populations are Latinos and Vietnamese. So I have the best.
물론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최대 소수 인종 사회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사회와 베트남어를 쓰는 베트남계 사회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로서 그 두 집단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메트로를 담당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소수인종 사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지금까지 쓴 기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뭡니까?
You know, I sort of don't have a philosophy of choosing favorites because I feel that
기사의 선호도에 관한 철학과 기준이 저한테는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소중하거든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취재원들이 저한테 일부러 시간을 내주시기 때문에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일단을 저와 공유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대형 특종이든 평범한 단신이든 별도의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거군요.
Even if a story is going to appear on an inside newspaper section or on the front page.
네, 그렇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로 나갔든 섹션 뒤쪽으로 밀렸든 저한테는 모두 중요한 기사들이에요. 뉴스라는 게 사실은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제 취재 담당 분야인 소수계 사회 구성원들은 주류 언론과 접촉할 일이 드물어요. 그분들 입장에선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일 텐데 협조해 주시는 게 정말 고맙죠. 그래서 저는 기사가 나오면 제 차에 신문을 싣고 다니면서 취재원들께 갖다 드려요. 당신이 해준 얘기가 이렇게 기사화됐다. 기사 제작 의도와 방향은 이런 것이었고 당신의 참여가 이렇게 반영됐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28년 이상 언론 경력을 이어오셨는데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You know, I think it depends on your geography. Southern California is so diverse.
그건 지역마다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경우 미국 어느 곳보다 다양성이 큰 곳이에요. 그래서 인종이나 성별 같은 출신 배경에서 오는 어려움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LA타임스는 보도 방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여성계를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Yeah, a lot better, probably 7.5. I would say compared to a lot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that I've traveled.
아마 7.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베트남이나 제가 다녀봤던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하면 미국의 언론 자유 사정은 훨씬 낫죠. 하지만 언론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아직 많아요. 특히 소규모 언론, 즉 이민사회 매체나 지역 매체들의 경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줄 서게 만드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정한 목소리를 내도록 말입니다.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 브리아나 테일러 씨 사건 같은 걸 놓고 극단의 논조를 펼쳐야 특정 집단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LA타임즈 같이 큰 매체들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Our newspaper has created diversity committees. Coverage committees within the metro staff.
저희 신문사는 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메트로 부서 안에도 보도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인종 문제 관련 사안에서 객관성을 확인하는 장치를 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that it's a constant battle. It is among the most precious of our freedoms, and it's worth fighting for day in and day out.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은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그만큼 싸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싸워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가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한다면 일어나서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미국 서부 최대 신문 LA타임즈 소속 앤 도 기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Ugly Dolls를 통해 표현 배워볼게요. 사랑스러운 인형 몫이 비슷하게 생긴 인형 친구들과 어글리빌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마을 밖의 큰 세상, 빅 월드를 늘 궁금해하고 드디어 친구들과 마을 밖으로 모험을 떠나지만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루이스를 만나 자신은 예쁘지 않아 인기 있는 인형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Bring it on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re we really not good enough for the big world?
No, our flaws make us unique.
Ew!
Those are all worth fighting for.
Open up their eyes.
You do know that Lua's gonna make it super hard for you.
Well, I say bring it on, Louis.
Bring it on, Louis. Bring it on, 혹은 bring it 하면 해볼 테면 해봐, 즉 덤벼봐 라는 뜻이 있습니다. You say bring it on when you want to show off your confidence in a fight or a competition. 주로 싸움 혹은 경쟁에서 자신감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표현인데요. I want you to bring it 하면 I want you to do your best.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지 그래 라는 뜻이 되겠죠? 완벽한 외모만을 추구하는 퍼펙션 스쿨. 이곳의 루이스는 몫이와 친구들이 못생겼다며 조롱하고 본인들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퍼펙션 스쿨에서 수업을 받기로 한 이들은 인형들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게 되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오늘의 표현, bring it on,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re we really not good enough for the big world?
No, our flaws make us unique.
Ew!
Those are all worth fighting for.
Open up their eyes.
You do know that Lua's gonna make it super hard for you.
Well, I say bring it on, Louis.
Open. 해봐, 덤벼봐. Bring it on. Bring it.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셀린 디온의 A New Day Has Come, 새로운 날이 찾아왔어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 waiting for so long for a miracle to come. Everyone told me to be strong, and don't shed a tear. Through the darkness and good times, I knew I'd make it through. And the world thought I had it all, but I was waiting for you.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